접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께 엎드려 절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의가 내 결의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룻기입니다. 룻기는 유대교에서는 칠칠절이란 절기 때마다 회당에서 낭독되어 오고 있는 책이에요. 칠칠절이란 유교절, 무교절, 또 초실절 이후 7주가 지난 날을 가리키는데 이 기간이 50일 동안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원래 이 칠칠절은 곡식 수확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50일이 되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칠칠절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칠칠절에 유대교에서 룻기를 낭독해온 이유를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베들레헴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칠칠절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즉 그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될 즈음이었으니까 그 연결 고리가 시기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칠칠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룻기에 담긴 핵심 정신이 모두 사랑, 자비, 인애로 집약되는 헤세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있어서 칠칠절, 즉 오순절의 의미랑 그리고 룻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날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죠.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세계 각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는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이제 돌판이 아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순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칠칠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오순절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새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삶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이야기가 바로 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르며 살 것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맹세예요. 여기서 어머님하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단어가 모두 히브리어로는 그냥 당신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어머님을 모두 당신으로 바꿔서 읽으면 의미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나는 더 좋을 때나 더 나쁠 때나 더 부유할 때나 더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결혼식 때 신부와 신랑이 서로에게 하는 서약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결혼식 서약이 사실은 한 여인이 다른 한 여인에게 하는 맹세에서 온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맨틱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면 그럼 과연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 한 가족이 있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이들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룐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에는 큰 강이 없어서 농사는 주로 비에만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농작물을 수확하면 많이 수확하기는 어려웠고 그리고 장기 보관하는 건 그 당시에 아주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기근이 드는 거는 정말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닥쳤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의 삶도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말론과 기룐 이 두 아들은 룻과 오르바라는 이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만 10년 후쯤에 이 두 아들조차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에는 여인 셋만 남게 되었어요. 당시에 여성은 한 독립적인 인격체라기보다는 한 가장에게 속한 부속물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들끼리만 살아가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던 어느 날 나오미는 주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나오미는 바로 일어나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이 세 여인이 함께 길을 나서요. 그런데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자기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지 말고 모압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친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안정 아니면 쉼 이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는 아니고 룻과 오르바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새 남편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말에는 당시 사회의 통념이 담겨 있는데 그거는 여성의 안정은 남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봤자 새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이들이 안정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돌려보내서 그들이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배려였던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나오미는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여인들이 죽은 자신들의 남편들 그리고 나오미 자신에게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이 한결같이 사랑하다 이 말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가족을 잃은 아픔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결같이 자신을 위해서 룻과 오르바가 곁에서 베풀어준 헤세드를 그때 떠올렸고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로 갚아주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 아주 많이 반복되는 헤세드라는 이 말에는 의무를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베푼다라는 뜻과 그 베푸는 행동이 지속된다라는 뜻이 겹쳐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의 헤세드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기근을 피해서 타국에 온 한 이스라엘 가족이 겪는 우여곡절 가운데 이들과 함께하면서 분명히 힘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 지역 출신이니까 외국 가정이 정착하는데 필수적인 도움이 됐을 것을 저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들이 돌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완강히 거부를 하다가 오르바는 결국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아요. 1장 14절에서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달라붙었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결합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결합하려고 자기 부모를 떠나는 것처럼 룻도 나오미에게 달라붙어 있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결혼식 서약의 모델이 된 이 룻의 맹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나오미를 향한 이 룻의 헌신의 결단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결단하는 것만큼이나 견고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이라는 틀을 벗어난 두 여인이 이루는 이 작은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깊은 사랑이 튼튼하게 있고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가 룻기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룻의 맹세는 그녀가 앞으로 행할 헤세드가 어떠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강도가 세워지고 있어요. 맹세의 첫 부분인 16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아, 여기서 룻은 나오미가 가는 곳에 자기도 가고 나오미가 묵는 곳에 자기도 묵겠다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룻이 동행자로서 나오미와 어디든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결코 하찮은 헌신이 아니죠. 이 나오미의 바람처럼 모압 땅에 남아 있으면 어쩌면 만났을 수도 있었을 새 남편을 나오미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근데 나오미가 누구인가요?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리고 가진 것이 없고 자기 고향에 가도 사실 이 여성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는 자기도 불확실해요. 그래서 그런 그녀와 함께 다니다가 룻도 자칫 손해를 겪을 수 있겠죠. 위험을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보상도 약속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불안한 그 미래로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16절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룻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가 모두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다른 나라나 민족에게 갔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꼭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문화권에 살다 보면은 그 문화와 언어와 가치관을 새롭게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특히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의 결례를 자신의 결례로 삼겠다. 이거는 자기가 거부당할 것까지 감내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모압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룻은 자신이 쉽게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룻기는 곳곳에서 끊임없이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굳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인이라는 이 룻의 정체성이 베들레헴 공동체로 하여금 그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걸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룻은 많은 걸 감수하면서 나오미의 결례를 품고자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오직 그들이 나오미의 결례이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야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압의 신 그리고 그 신을 섬긴 모든 생활 방식 다 버리겠다는 아주 중요한 결심이죠. 세 번째 부분 17절을 보겠습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제 룻은 평생 헌신을 맹세합니다. 나오미가 죽는 곳에 자기도 죽고 그녀가 묻힌 곳에 자기도 묻히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오랜 시간 함께 하겠다는 것보다는 고대 근동에서는 죽으면 자기 조상 고향에 가서 묻히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이러한 관습조차 거슬러서 고향 땅에 묻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당시로서는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나오미가 죽은 다음에도 베들레헴에 남아서 나오미의 결례와 하나님에게 끝까지 헌신하고 나오미와 함께 묻힐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죠.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결코 나오미의 결례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의 저자는 이제 룻이 이 결단을 어떻게 실제로 행해 나갈지 보여줘요.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갔고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때 룻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혼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이삭줍기 일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해 이미 들었고 그녀가 나오미에게 보인 그 깊은 헌신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룻에게 그대로 갚아주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 밭에서 이삭줍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서 룻이 많은 곡식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줍니다. 룻이 이렇게 추수 기간 동안 매일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줍기를 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미와 살 수 있게 돼요. 결국 룻은 나오미의 친족인 이 보아스와 결혼까지 해서 처음에 결단했던 대로 나오미의 곁에 끝까지 머물고 그녀의 결례와 하나님께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룻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으실까요? 사람들은 룻을 희생적이다, 순종적이다, 효심이 깊다 이렇게 다양한 평가를 하죠.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룻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룻기의 저자가 보아스의 입을 빌려서 룻을 에셋 하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에셋 하일은 히브리어인데 하일은 용맹, 힘, 재력 또 용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에셋은 아내 또는 여자란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셋 하일을 붙여보면은 용감한 여인이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왜 룻을 우리가 흔히 알듯이 효부 또는 착한 여자라고 부른다기보다 하필 용감한 여인이라고 불렀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이유는 룻이 행한 헤세드 때문이에요.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를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어떤 희망이 보여서 혹은 베들레헴에 가면 자신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 같아서 함께한 게 아니었어요. 룻은 나오미와 달리 희망을 남편에게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희망 없는 나오미와 함께하는 것 자체에 희망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용기를 내어본 경험이 있으시겠죠? 저는 굉장히 사소한데 저에게 잊지 못할 사랑에 대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는 주일 예배 모임 후에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첫째를 낳자마자 돌아갔는데 같이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수유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밥을 먹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 방에서는 유리창이 있었는데 그 유리창은 꼭 예배당이 쫙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밥을 혼자 먹는데 다른 분들은 다 너무 맛있게 즐겁게 드시고 있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 옆에서 저와 함께 제가 끝까지 먹을 때까지 계셔주시고 저희 첫째도 같이 봐주시고 하면서 있어주셨어요. 근데 그 주만이 아니고 이분이 계속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시 잠이 너무 부족하니까 같이 있어도 굉장히 불평, 불만, 짜증으로 가득 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분은 다른 많은 분들과 함께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충분히. 근데 꽤 오랫동안 그 골방에 있는 저를 보러 와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 저를 기억하고 또 옆에 있어주려고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굉장히 힘을 얻었고 그 방 자체가 저에게 소외되는 공간이 아니라 힘이 되고 쉼이 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정말 사소하고 작은 사랑의 행동인데요. 그렇게 작은 일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 이유는 그분이 자기가 마땅히 누릴 것들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그렇게 왔던 것 자체, 그 용기가 제 마음의 어떤 파장을 계속해서 일으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사랑은 그것을 베푸는 사람의 용기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 자체가 내가 얻을 유익 때문에 상대랑 함께 한다는 게 아니고 상대에게 내가 유익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 외의 다른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이 보여준 이 헤세드는 주변을 전염시켜요. 이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먼저 나오미가 서서히 변합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고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는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했어요. 아무런 희망도 안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곁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자신의 결단을 지켜내는 룻의 행동을 보면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서서히 절망감 그리고 무기력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마침내 룻에게 자기가 안정을 주려고 어떤 방법을 주도적으로 모색하게 되기도 해요. 보아스를 한번 볼게요.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줍기를 하도록 허락했던 보아스는 룻의 헤세드를 주목하게 되고 그 또한 점차 따라갑니다. 룻을 자신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나오미를 보살피는 일에도 동참을 해요. 그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일꾼들도 룻을 존중하고 모압 여성에 대한 편견이 분명히 있었을 그 마을 공동체도 결국에는 룻을 자신들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나오미와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만 드물게 들을 수 있고 룻기의 저자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가리키는 부분은 4장 13절에 주님께서 룻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언급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잘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의 삶이 하나님과 별개여서가 아니고 룻기의 관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율법을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역경을 겪어낸 여인과 그녀를 지탱하려는 다른 여인이 서로를 위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몸담고 있던 공동체는 또 어떤가요? 그곳 주민들은 과부와 이방 여인과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율법을 지켜냈습니다. 이삭 줍기 또는 가난한 친척의 땅을 대신 사주는 유산 무르기 등의 법을 이들은 지켰어요. 그러한 공동체에 기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무너졌던 삶이 다시 일으켜지는 것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룻기는 사사기와 대조를 이룹니다. 룻기는 이야기의 첫 부분에 사사시대라고 배경을 알리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룻기 앞에 오는 사사기는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폭력이 난무했는지 드러내는데 사사기의 저자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모두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아무런 제어 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결국에는 사사기 후반에 가면은 가장 약자인 여성들이 유린당하는 사건들이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무시되는 곳에서는 아무리 사사와 같은 영웅들이 세워지고 등장을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어두운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에서 지켜내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사는 베들레헴의 이 마을에는 힘없는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이야말로 희망이 있는 세상이고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세상이다. 이렇게 룻기는 그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던 길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을 향해 가는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신 법은 다름 아닌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기신 사랑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용감한 여인인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모두 내가 편안한 만큼 내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만으로 사랑을 제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용기를 요구한다고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용기더라도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감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조금씩 내려놓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더욱 행해 나가기 원합니다. 둘째로는 사랑을 베풀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룻은 부부 사이에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헌신을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오미에게 베풀었고 그녀의 삶에 자신의 삶을 접붙이죠. 보아스는 공동체의 중심 인물이면서 가장 주변부에 있는 룻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고 그만큼 가치관도 다양해요. 자신의 가치관이 존중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에 대한 차별까지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MBTI가 급부상했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이 성향을 파악해서 나와 남을 더욱 잘 이해하는 수단으로 순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향을 기준 삼아서 사람을 구분짓고 그에 따라서 차별해서 대하는 게 오히려 쉬워지게 하는 역할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분지어서 사랑을 줄 대상 그리고 주지 않을 대상으로 나누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34절을 보면은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율법 규정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준수했을 때 그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에는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부분은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경험도 그렇긴 하지만 크리스찬은 누구나 이 땅에서는 인간의 실존 자체가 나그네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을 돌아보고 돕는 일로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처음에 가졌던 질문,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 구현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삶으로 구체화돼서 서로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용기 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의 일상에서 구체화해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또 이웃들의 삶을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행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망설인 게 있었다면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더욱 용기 있게 사랑을 행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을 통해서 그녀의 헤세드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을 따라 우리도 용기 내어서 사랑을 행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더욱 올바르게 헤아리고 품어가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